EU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러시아가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시켜 자유세계 기반을 흔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세계에 대한 비용과 위협이 계속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계획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공격이라며 푸틴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세상과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대의 역사가 쓰일 때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약하게 만들고 세계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TV타워를 폭격하고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로켓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이를 크이우를 포위하고 있는 러시아 기갑부대가 지난 24시간 동안 전진하지 못했으며 연료와 식량 부족으로 전술 재평가를 위해 잠시 멈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크이우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경고하며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통신국이 사용하는 불특정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협상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먼저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1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레크 시네구포프 하르키우 행정국장은 2일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최소 21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미사일이 주민 거주지와 지역정부 청사등에 있는 하르키우 중심부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공수부대가 하르키우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르키우 지역에서 양측 군대가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들의 미국 영공 진입과 비행이 금지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첫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로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운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이 러시아 항공기를 상대로 영공 비행 금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침공을 감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푸틴이 그 이유를 포위할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과 영혼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휴전에 관한 의미 있는 회담이 시작되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겨냥한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로이터 통신 CNN 공동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추가 회담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최소한 사람들에 대한 폭격을 중단한 뒤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러시아 공군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방적 조치며 동맹을 러시아와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나토가 자국의 회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회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의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전투 중단을 포함해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유엔 외교관들은 1일 저녁까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절반가량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결의안 초안과 비슷합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행 감독위원회 주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들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충돌 혹은 전쟁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은 외교부가 분명히 밝혔고 우리의 대외 정책은 일관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세계적 명성의 러시아인 지휘자 발레르 게르기예프의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게르기예프에게 올여름 음악축제 감독을 맡긴 스위스의 베르비에 페스티벌도 사임서를 받아서 사실상 해고를 했고요. 지난 주말 뉴욕 카네기 홀의 빈 필하모닉 공연은 발레리 게르기예프 대신에 캐나다 지휘자로 교체를 했고 러시아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추예프가 오르기로 했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에 한국의 조성진 씨를 긴급 투입해서 예정됐던 공연을 치렀습니다. 세계 체육계와 더불어서 공연 문화계에 일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입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 공연에 친 러시아 또는 친 푸틴 성향의 예술가들을 배제하고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연단이나 극장과의 단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공연계가 볼쇼이 발레단, 모스크바 발레단, 시베리아 국립 발레단 등 올여름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을 전면 취소한 데 이어서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의 유명 극장과 공연단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러시아 출신 예술가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유럽의 최대 음악 축제를 꼽히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 행사가 열리는데요.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요. 미국과 영국의 가수와 팝밴드도 인스타그램 등 SNS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공연 취소를 알리면서 전쟁에 반대하는 공연 문화계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미주 한인 역사에 선구적 업적을 남긴 서재필의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3월 3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쪽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최저기온입니다. 목요일 아침 삼지연의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고요. 해산이 영하 12도, 중강이 영하 11도지만 나머지 지역은 기온이 많이 오릅니다. 평양 신의주가 영하 4도, 함흥과 개성이 영하 3도, 원산 0도, 장전 1도가 최저기온이고요. 낮에는 삼지연이 영하 4도까지 오르겠고 나머지는 영상권입니다. 해산이 1도, 중강 6도, 평양과 신의주 원산이 8도, 장전이 7도, 함흥 9도, 개성 10도까지 오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앞바다 쪽이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에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든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미국 영공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약속을 확고히 지킬 거라고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이 말했습니다. 최근에 핵 경제 체제를 강화한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가 약 6,000개에 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전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폭격에 크이우의 TV 방송 송출탑이 파괴돼서 국영 방송이 마비되고요. 하르키우에서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투입돼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남쪽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남부도시 헤르손, 오데사, 마리우폴 등지에서도 대대적인 공습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일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인 헤르손을 점령하고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군은 현재 항구, 기차역 등을 장악하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헤르손은 러시아군이 침공한 후에 처음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는 곳이 됩니다.
예,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하르키우에서만도 지난 24시간 사이에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다고 시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병원, 주거지역 등 민간지역에도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예, 피난길에 오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후 폴란드로 피난한 사람은 약 45만 명, 루마니아로 간 사람은 11만 명이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교전이 장기화하면서 민간 희생자들과 난민들은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일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유럽의회에서 약 8분 동안 화상을 통해서 연설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의 권리, 자유, 생명,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강하고 그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다면서 유럽연합 EU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예. 자, 유럽의회 의원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유럽연합 의원들은 연설이 끝나자 큰 기립박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공식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자, 러시아와의 후속 회담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네, 러시아 타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회담이 2일 열릴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1일 미국 CNN, 로이터가 공동 마련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당장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고 회담을 재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관 통신협회 스위프트 배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주요 인물의 자산 동결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밤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자유세계는 지금 다 함께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국정연설의 첫 부분을 우크라이나 사태 하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내내 대통령이라는 호칭 없이 푸틴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자유세계의 근간을 흔들고 자신의 위협적인 방식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심각한 오산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이 탱크로 크위를 포위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과 영혼을 얻지 못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도 발표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항공기에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더 고립될 것이라고 추가 경제 제재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푸틴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러시아 신흥 재벌들을 겨냥해서 미국 법무부에 범죄 전담반을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연설 중에 미국의 파병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싸우러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서쪽으로 계속 진군을 결정한다면 미국 지상군과 공군 편대, 함정을 동원해서 나토 동맹국을 방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 동맹은 집단적인 전력을 총동원해서 동맹국의 영토를 수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의사당에 모인 상하원 의원들은 대부분 가슴에 우크라이나 국기 마크를 달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한 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은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의 전직 국방 안보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1일 타이완을 방문했는데요. 미국 대표단은 2일에는 차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습니다.
네, 개인 자격의 방문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보낸 대표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대표단입니다. 이 대표단은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이끌고 있고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 마이클 그린, 맥건 오설리번 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전직 관리들로 포함됐습니다.
네, 대표단과 차잉원 총통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멀린 전 합참의장은 미국과 타이완의 협력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멀린 전 의장은 또 미국은 일방적인 현상 변화에 계속 반대할 것이고 타이완 주민들의 바람과 이익에 부합하는 양안 간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저 일방적인 현상 변화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네, 현재 중국과 타이완은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두 체제의 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째 중국은 타이완을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이 현재의 상태를 바꾸려 한다는 분석인데요. 일각에서는 특히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멀린 전 합참의장은 대표단의 방문으로 타이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약속이 재확인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전 의장은 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차잉 총통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차잉원 총통은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만 만일 중국이 공격을 하면 타이완은 스스로 방어에 나설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차잉 총통은 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표단을 파견한 건 양측의 관계가 바위처럼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미국 대표단과 타이완의 고위 지도자들과의 만남도 있었군요.
네. 미국 대표단은 이날 라이칭덕 대통령, 추고정 국방부장 등 타이완 정부의 고위 인사들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라이 총통은 타이완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이 4개국의 안보 공동체인 쿼드에 가입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멀린 전 의장은 귀국 후에 정부에 이를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미국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을 지켜본 중국의 반응 어떨까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표단 파견은 헛수고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에 핵 경계 태세를 강화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가 얼마나 될지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미국 과학자연맹 FAS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핵탄두 비축량은 5,977개 정도 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500개 정도는 퇴역해서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탄두인데요. 참고로 핵탄두는 유도탄 따위에 장치한 핵폭발 장치를 말합니다.
예, 핵탄두도 뭐 던져서 폭발시키는 그런 여러 투발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FAS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1,185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용 800개, 그리고 전략 핵폭격기용 핵탄도 58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폭격기는 장거리 핵공격에 필요한 투발 수단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른바 그 전략 핵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폭격기는 장거리 핵전쟁을 수행하는 전략 핵자산으로 간주하고요. 이런 전략 핵자산이 아닌 다른 투발수단을 이용하는 핵탄두는 파괴력이 덜한 핵탄두로서 육상이나 지상에서 단거리용으로 사용합니다.
네, 러시아 말고 또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 어디입니까?
네,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핵탄두 보유국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모두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미국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미국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5,428개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 군축협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1,800개는 퇴역해서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말고 또 다른 나라들의 핵탄두 보유수는 얼마나 되고요?
네,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서 중국이 350개, 프랑스가 290개, 영국이 225개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165개, 인도가 160개, 이스라엘이 90개고요. 북한은 2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핵탄두를 보유한 나라들이 모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가입했지만 나머지 핵탄두 보유국들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당초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에 탈퇴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핵탄두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탄두 보유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는 한편 인플레이션과 팬데믹 속에서도 미국은 1년 전보다 강하다며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반박 연설에 나선 공화당의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한 외교 정책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져왔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팬데믹 대응 정책 등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0년 동안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연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주요 방송과 온라인으로 세계에 중계됐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맨스 펠로시 하원의장이 나란히 연단 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고요. 연방 상원 의원들과 연방 대법관들, 주요 강요, 그리고 일부 외부 인사도 현장에 초청돼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을 지켜봤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연설에서 지난 1년은 또 어떻게 평가를 했고 또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어떻게 제시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가장 이목이 쏠리는 국제 현안인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비롯해서 또 국내 현안으로는 인플레이션 해결과 미국 경쟁력 강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우리는 1년 전보다 강해졌으며 1년 후에는 더 강할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를 직면하고 극복할 때로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고 하나의 미국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자, 첫 국정연설에서의 첫 번째 화두가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관련 연설에 20분가량 할애할 정도로 비중을 많이 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심각한 오산이라며 상상하지 못한 강력함의 힘에 부딪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승리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미국은 푸틴에 맞서기 위해 동맹과 단결하고 이들 동맹과 함께 러시아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 등에 대한 제재를 거론하며 이를 통해 6,300억 달러에 달하는 푸틴의 전쟁 자금이 쓸모없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충돌에 개입하진 않겠지만 나토와 함께 우크라이나 방어에 나설 것이며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국내 문제로는 무엇이 가장 먼저 화두가 됐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황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사태 와중에 상당수 미국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여러 부양책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고 또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 1년 동안 650만 개 일자리를 창출 했다며 미국 역사상 한 해 통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5.7%를 기록하며 40년 만에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도로와 교량, 공항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13위 수준이라며 이를 손보지 않으면 21세기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것이 인프라 법안 통과가 중요한 이유라며 야당인 공화당이 관련 입법에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50만 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미국 전역에 설치하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고속도로 10만 5천 킬로미터 구간과 1,500개의 교량이 보수공사에 들어간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자, 특히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은 미국산 제품 구매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에서 만들자며 경제학자들은 이를 경제를 위해 생산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나는 이를 더 나은 미국 건설이라고 부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이 떠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기록적인 물가 인상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임금을 내리는 대신에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처방 약값을 낮추는 것으로 인슐린을 예로 들었는데요. 자, 미국인 10명 중 1명이 당뇨가 있는 상황에서 인슐린 가격을 한 달에 $35로 제한해 모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한편 보육 비용도 낮춰서 중산층 가정이 자녀를 돌보는데 가계 수입의 7% 이상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세금 제도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죠.
예, 세금 공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동일한다며 기업들과 부유한 미국인이 정당한 세금을 물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제안했습니다. 또 최저시급을 $15로 올리고 부양자녀 세금 혜택을 늘림으로써 빈곤층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자, 경제와 더불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안이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 바이러스와 싸울 것이고 계속 경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코로나 치료제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달 안에 화이자사의 코로나 치료할 약 100만 개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5세 미만 어린이들도 곧 코로나 백신에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것 말고 또 어떤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범죄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용 무기와 일련번호 추적이 안 되는 유령 총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경찰 예산을 확대해 안전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투표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주에서 국민의 투표 권리를 제한하는 주법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투표권을 확대하는 일명 존 루이스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의회가 초당적으로 해결 할 사안들도 제시를 했군요.
예, 네 가지 통합 어젠다를 제시를 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규제와 학생들의 정신건강 대응, 참전용사 지원, 암 퇴치를 위해 연방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들 어젠다는 미국을 하나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그건 말고도 뭐 국정연설에서 눈길을 끌었던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 보건당국의 마스크 지침 완화로 의사당 내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의무가 아닌 의원들 개인의 선택사항이 됐는데요. 현장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당수 의원들과 초대 손님들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기색인 파란색과 노란색이 들어간 옷을 입거나 장신구 등을 착용하고 나온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연설에는 뭐 의원이나 강요 말고도 특별하게 초대된 손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에선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옆 청중석에 앉아서 국정연설에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관련 연설에서 마르카로바 대사를 소개했고 이 청중은 기립해 박수를 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현장엔 13살 소년 조슈아 데이비스 군도 초대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의약값 인하를 이야기하면서 이 당뇨를 앓고 있는 데이비스 군을 소개했고요. 인슐린 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국정연설 현장에 강요들 대부분이 참석을 하지만 딱 예외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예, 바로 지정생존자입니다. 이 지정생존자는 테러 공격 등으로 대통령과 승계자들의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곳에 남아서 대통령직을 대신하도록 지정된 인사를 말하는데요. 강요 중에 한 명이 지정됩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지정생존자로 지명된 사람은 지나 레이먼도 상무장관이었는데요. 상무장관은 국정연설 시간 의사당과 떨어진 미공개 장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승계법에 따르면 레이몬도 장관은 승계순이 10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응하는 야당의 대응연설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화당 쪽에서 누가 대응연설자로 나왔습니까?
예, 미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대응연설에 나섰습니다. 대응연설은 민주당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을 내놓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난 후 레이놀즈 주지사는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외교 정책적인 접근 방식에서 비롯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자, 대응연설의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죠.
예, 레이노즈 주지사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한 철수를 포함해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실패로 묘사한 사안들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미국인의 목숨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우리 동맹을 배신하고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도 외교적 실패로 본 걸까요?
그렇습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 가스 수송업체인 노르드스트림2에 대한 제재를 보류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며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민주당은 군사적 준비 태세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에 초점을 맞추는데 너무 바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계 무대에서의 이 나약함은 대가를 치른다며 이 외교 정책과 또 이 관련한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너무 약하고 또 너무 늦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경제 부문에 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미국 국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지난 한 해를 보냈다며 특별히 인플레이션을 언급했습니다. 레이노즈 주지사는 수조 달러를 지출하면 인플레이션이 치솟게 될 것이며 반에너지 정책으로 휘발유 가격은 새로운 최고치를 찍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관련 언급도 있었겠죠?
예, 레이노즈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다루는 데 있어 자신을 비롯한 다른 공화당 주지사들의 접근 방식이 더 나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의 백신과 마스크 의무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처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죠. 이 레이노즈 주지사는 또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사람을 인종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에 지친다며 민주당의 인종차별 철폐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 대응연설을 한 레이놀즈 주지사 어떤 인물입니까?
예, 62세 여성인 레이놀즈 주지사는 아이오와주 시골 카운티에서 서기로 선출되면서 정치 경력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2008년 아이오와주 의회 상원으로 선출됐고요. 이후 아이오와주 부지사에 당선됐는데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리 브랜스테드 당시 아이오와 주지사를 주중대사로 임명하면서 레이놀즈 현 주지사가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공화당 쪽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것 같네요.
이미 정치 매체인 더 힐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외한 주요 의제에서 여야의 반응이 확연히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부자 감세 혜택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고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땐 남부 국경을 세워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국민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시청한 미국인 가운데 71%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41%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합동연설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78%였던 것에 비하면 호의적인 시각이 좀 줄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비수도권 인구 변화와 관련된 소식이네요.
예,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미 전역의 비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런 내용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예, 미국 인구조사국이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인구조사국의 가장 최근 발표는 지난해 나온 2020년 인구 센서스로,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뉴햄프셔 대학교 인구통계학자인 케네스 존슨 박사가 비수도권 지역 인구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전역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이죠. 인구가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예, 존슨 박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비수도권 지역 인구는 앞선 10년 기간보다 28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약 0.6%가 줄어든 수치인데, 존슨 박사는 인구 감소의 폭은 크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건 역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줄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0년 이전에는 이 지역의 인구 변화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그전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기간엔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약 150만 명 증가했고요. 그 전,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시기는 34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났었습니다.
네. 자, 인구수가 변화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자연 변화분에 의한 인구 변화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주에 의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연 변화분의 출생 인구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것으로 추출을 하고요. 이주에 의한 변화는 도심 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들어온 인구수에서 도심 지역으로 나간 인구수를 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비수도권 인구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두 가지 중에서 어느 요인에 의한 건가요?
도심으로 이탈한 인구수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수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51만 명더 줄었는데, 앞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엔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수가 더 많아서 46만 4천 명이 늘어났었습니다.
예, 그러면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로 보는 이 자연 변화분은 어땠습니까?
예,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 자연 변화분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증가분은 22만 1000명에 불과해 도심 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분을 상쇄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또이 기간의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는 앞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보다 크게 줄었는데, 앞선 기간에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105만 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 약 80%의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예,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드는 게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앞선 분석 결과, 이 앞선 기간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한 비수도권 지역의 카운티는 전체 3분의 1이었고요. 나머지 3분의 2 지역에서는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예, 인구가 늘었다는 곳도 있네요. 어딥니까?
인구가 늘어난 곳은 이제 인근에 대도시가 인접해 있거나 휴양 지역으로 찾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주의 농촌 지역, 마운틴 웨스트, 뉴잉글랜드, 그리고 남동부 지역의 부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중서부 지역,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지역, 또 대평원의 농업지역, 그리고 에팔레치아 북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예, 이렇게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 게 이번에 첫 번째 사례라고 했는데요. 어떤 요인이라고 분석을 합니까?
예, 존슨 박사는 지난 2000년대 나타난 경제 대공황이 이 같은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또 경제 전망이 어둡게 나타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경제가 나빠지면서 여성들이 출산을 미뤄서 출산율이 낮아진 것 역시 영향을 줬다고 존슨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 워싱턴 군축회의와 범태평양회의에서의 서재필의 활약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재필과 미국인 친구들은 1919년 5월 15일 필라델피아 북서부 레딩시의 라자 극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튿날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친우회를 결성했습니다. 결성 당시 이사진은 서재필, 톰킨스 목사, 사회학자 밀러 교수, 그리고 베네딕트 기자 등 11명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본부 창설 이후 한국 친우회는 인근 레딩시, 오하이오지의 포스토리아, 티핀, 리마, 콜럼버스, 맨스필드, 얼라이언스, 메리언, 그리고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보스턴 등에서 지회를 결성했습니다. 이어 1920년 10월에는 영국 런던에, 1921년에는 프랑스 파리에도 한국 친우회 지회가 결성됐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은 서재필이 한국 친우회를 통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서재필은 필라델피아 통신부와 한국 친우회를 동시에 지도하면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의 양심적인 호소, 양심의 호소를 해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서 이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순회 강연을 개최하기도 하고 선전문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해서 각 지역의 친우회를 결성하도록 독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친우회 회장이었던 톰킨슨 목사는 1921년 6월 28일자로 주일 일본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한국이 독립되는 것이 일본에게 이익될 뿐만 아니라 미일 간의 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친우회를 통해 미국 안에서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데 주력하던 서재필에게 1921년 들어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주도의 군축회의가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파리 강화회의 이후에도 미국과 일본은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비 확장은 태평양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고 이에 해군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론을 따라 1921년에 취임한 워런 하딩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군비 축소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8월 영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벨기에 등의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고 이해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군비 축소와 태평양 및 극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싱턴 군축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직 교수는 서재필이 이 워싱턴 군축회의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영국과 일본 사이에 조금씩 틈이 생긴다고 할까요? 일본의 야욕 같은 것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국도 어쨌든 일본을 견제할 필요는 갖게 된 거예요. 서재필이 이제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아,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는 일본과 사이가 좁았기 때문에 외교 활동이 잘 안 먹힐 수도 있었지만 이번엔 좋은 기회다. 그리고 마침 서재필은 안타깝게 일찍 죽었지만 서재필이 29대 대통령 하딩이라는 사람하고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외교를 통해서 어쨌든 조선 독립 문제를 이슈로라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상원의원들 몇 명하고 접촉해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그러니까 상원에서 조선 독립과 관련된 발언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공적인 이슈는 안 되었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공적인 이슈로 만들면 서재필은 모범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의 흐름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렇기 위해서 이제 서재필이 그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거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워싱턴 군축회의에 대한 모든 준비를 서재필이 책임자로 있는 구미위원부에 위임하는 국무회의 결의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임정 임시의정원에서도 이 회의에 파송할 한국 대표로 이승만을, 부대표로 서재필을 임명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직 교수는 서재필이 워싱턴 군축회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국내와도 연계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쪽과 접촉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내부적인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걸 다 이겨내고 서재필은 어쨌든 이걸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내와도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상재를 비롯한 국내 대표, 13도 대표, 각 단체 대표 해가지고 180명이 서명한 하나의 큰 길, 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마치 이제 그 예전에 독립선언서 그랬듯이 한국 인민이 태평양 회의에 보내는 글이라는 그걸 글을 만들어가지고 서재필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볼 때는 아, 이거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지멋대로 한 거지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서재필은 당당히 이걸 보내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글을 대표를 통해서 보내왔다. 자, 이런 장치를 가지고 대외 관계자들과 미국 총 정치계와 접촉을 해서 어쨌든 이슈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워싱턴 군축회의는 한국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채 1922년 2월 6일 폐막했습니다. 이후 서재필은 자신의 회사가 파산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서재필이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동안 필립 제이슨 상회가 사양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1923년 무렵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필립 제이슨 상회는 1924년 사원들을 감원하고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한편 서재필이 독립운동 일선에서 물러나 유일한과 함께 유한 주식회사를 세웠던 1925년 무렵 미국의 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하는 범태평양회의가 그해 7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의 김승태 소장은 이 회의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재반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국제회의로 한국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설명합니다.
태평양 회의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필리핀, 인도, 중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의 저명한 제야 인사들이 모여서 태평양 연안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국제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국내에도 알려져서 YMCA 총무였던 신흥우가 준비해서 송진우, 김양수, 유옥겸, 김종철 등과 함께 여기에 한인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서재필은 국민회와 시카고 한인 유학생들로부터 이 회의에 한인 대표 고문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고 기꺼이 수락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시 김승태 소장의 설명입니다.
예, 한인 동포들도 이 회의를 일본의 학정을 알리고 한국 상황을 태평양 연안국가들에게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로 보고 국민회의와 시카고 한인 유학생들이 서재필에게 연락을 해서 이 회의에 한국 대표단의 고문으로 참석해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서재필은 여기에서 흔쾌하게 이것을 승낙을 하고 이 회의에 참석해서 한인 대표들의 발표를 응원하고 그리고 회원 자격을 문제 삼는 일본 대표들의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대표였던 신흥우가 일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범태평양 회의 상임위원으로 당선되었고 이 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귀가하는 길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로스앤젤레스에 들러 일주일간 그곳에 머물며 동포들의 성대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8월 5일 저녁에 안창호가 주재하고 그 지역 교민회와 국민회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환영 만찬회에서 그는 범태평양 회의를 보고하고 연설을 하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가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서재필 7번째 시간으로 워싱턴 군축회의와 범태평양회의에서의 서재필의 활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So, S-O, so는 부사와 전치사의 역할 외에도 문장 속에서 많은 정보와 의미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so의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llo, John. What's on your mind today?
I was watching a movie last night. And I noticed a lot of statements that follow a pattern.
Like what?
Statements such as, I guess so, or I don't think so.
Oh, shortened statements with the word so.
That's right. They are quite common, particularly in everyday discussions.
Yes, English speakers sometimes replace clauses, groups of word with a subject and a predicate, with the word so.
But only when the clause repeats information.
Hello, John. What's on your mind today?
안녕하세요, John. 무슨 생각하세요? What's on your mind? 무슨 생각해요? 직역하면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에 잠긴 것 같은 사람에게 What's on your mind? 이렇게 물으면 무슨 생각해요?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좀 우울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면 What's on your mind? 무슨 일 있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What's on your mind?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무슨 생각해요?
I was watching a movie last night and I noticed a lot of statements that follow a pattern.
어제 저녁에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문장이 어떤 양식을 따르더라고요.
Like what?
어떤 것처럼요?
Statements such as I guess so, or I don't think so.
I guess so, 그런 것 같아요. 또는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요.
Oh, shortened statements with the word so.
So라는 단어로 줄인 문장 말이죠.
That's right. They are quite common, particularly in everyday discussions.
맞아요. 그건 꽤나 보편적이죠. 특히 일상 대화에서는요.
Yes, English speakers sometimes replace clauses, groups of word with a subject and a predicate, with the word so.
그래요. 영어권 사람들은 종종 주어와 수로가 있는 단어들의 그룹인 절을 so라는 단어로 대신하곤 합니다. 구와 절은 단어들의 조합이라는 것은 같지만 구는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지 않은 불안정한 문장의 형태인 반면에 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 형태를 갖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But only when the clause repeats information.
하지만 그 절이 그 내용을 되풀이할 때만 말이죠. 자,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ave you seen this movie?
I don't think so.
Have you seen this movie?
이 영화 봤어요?
I don't think so.
못 본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처럼 I don't think so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 않고 so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If the speaker did not use so, the example would have sounded like this.
Have you seen this movie?
I don't think that I have seen this movie.
나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대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remember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I hope so.
Did you remember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우리가 집에서 나오기 전 가스 끄는 것 기억했어요?
I hope so.
그러길 바래요. I hope so. So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Did you remember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I hope that I remembered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나는 우리가 집을 나오기 전 가스 끄는 것을 기억했길 바래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think so, 그렇게 생각해요. I hope so, 그러길 바래요. So를 사용해 간단히 대답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